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녁은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6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남태평양에 있는 이제 섬나라 중에 하나죠.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박 목사님과 함께 캠프에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뉴질랜드에 교회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는데 큰 장소를 빌려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전도를 이렇게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 보내서 자원봉사자로 안내하게 하고 또 이 목사님 차에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고 그리고 집회 때는 자기 교인분들을 다 모시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이제 복음반을 했었거든요. 또 중국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는데 중국 형제 자매님들은 또 자기 이제 중국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당시 또 우리가 이광보 목사님 초청해서 복음반을 하게 했고 또 태국에서 이제 이민가서 사는 분들 계시는데 또 그 형제 자매들도 또 태국 사람들을 또 많이 전도해서 태국 복음반도 했었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참 놀랍게 역사하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첫날 집회를 마치고 둘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가 외부 장소에서 이제 장소를 빌려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집회 장소에 좀 일찍 가서 목사님 같이 로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전날 집회에 참석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웃 섬나라의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제 뉴질랜드에 와서 정착을 하고, 목회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목사님이 아주 이제 키도 이제 덩치도 키고, 크고 이제 키도 크신 분이고, 그 사모님도 이제 덩치도 크고, 키도 크신 분이었습니다. 어제 와서 이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박 목사님께서 그분들에게 농담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당신 같은 사람 폴리네시아에 이렇게 가면은 미인이라고 폴리네시아에서는 여자가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키가 크면 미인인가 봐요. 그래 농담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옆에 계시는 목사님의 그 남편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섬이 사모아에서 왔는데 우리 섬이 폴리네시아 군대에 속한다면서. 근데 그 다음 목사님 반응이 또 재밌었습니다. 박 목사님 반응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폴리네시아에서 섬에 군대에 속한 섬이냐고.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농담을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분들이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와서 아 그게 좋은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좋아하시지? 나중에 숙소에 갔는데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40년 전에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의 사람들은 뭘 먹고 삽니까? 무슨 옷을 입고 삽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주겠습니까? 야, 우리가 언제 저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까 하는 그 이제 마음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목사님이 하신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눈앞에 폴리네시아 군도에 속한 섬나라 목사님이 와서 그 교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교인들은 다 이제 그 폴리네시아 군도에서 온 이제 같은 섬나라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덩치가 커요. 자녀들을 보내가 자녀들이 한 대여섯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들을 보내가 안내를 쓰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이렇게가 팔도 이렇게가 이렇게 이제 인사도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아니 그 목사님이 자녀들을 다 보내가 자원봉사하게 하고 교인들 다 데려와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목사님 마음에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약속을 받으셨고 40년 전에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 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그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그 섬나라들을 보면은 야 거기가 땅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본 분들은 다들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깜짝 놀랍니다. 아프리카에서 놀라는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타잔이라는 영화를 봐서 아프리카 가면 전부 다 팬티만 입고 막 그 나무에다 줄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줄 알아요. 근데 막 도시에 빌딩에 막 자동차 뭐 교통체증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아프리카 맞나 이렇게 해요. 또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영화가 타잔 말고 또 있었습니다. 부시맨이라는 영화였어요. 콜라병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인데 다들 그렇게 거기서 조금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근데 아프리카 무지 발전해서 교통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보면은. 그래 아프리카의 오지를 가도 웬만한 지역을 가도 오지라고 할 만하지 않는데 그래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남태평양 섬나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남태평양 섬나라에 이제 복음이 전거되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키리바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키리바시라는 나라는 우리는 잘 모르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참치 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거예요. 동원 참치나 사조 참치나 이런 분들은 우리는 몰랐는데 이 참치 회사에서는 아주 이제 중요한 나라인 게 인구 10만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지만은 해양 영토는 가장 넓은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그 섬에서 이제 떨어진 200캐리까지가 자기 해역이기 때문에 참치를 잡는 배들이 한번 참치를 잡으러 들어가면 조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면은 이제 천만 원을 이렇게 낸답니다. 근데 참치배가 들어가서 참치를 한번 잡으면은 1억, 2억 원어치 이렇게 잡아서 나온대요. 근데 어쨌든 그 조업권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연간 4천억 원인데 그게 이제 키리바시의 예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섬나라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주 이제 토요일 날 한 참치회사 전무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밥 사준다고 해서 우리 키르바시에 있는 윤태현 선교사님 덕분에.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원들을 뽑을 때 새로운 신입 사원들을 뽑을 때 전무님하고 그다음 또 뭐 해외 뭐 개발 본부장하고 또 그다음 팀장님하고 이제 세 분이 나오셨고 우리는 이제 윤태현 선교사하고 저하고 두 명이 이렇게 나갔었는데 우리 아이와이프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 또 뭐 홍보 영상도 보여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신입 사원을 뽑았는데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조건이 이제 원양어선 배를 탈 수 있느냐, 그 다음 이제 해외 지부에 근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들 할 수 있다고 해서 뽑았대요. 근데 막상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안 가려고 한대요, 섬나라에. 그래서 전무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사기 아니냐, 아니 자기들이 간다고 해놓고는 왜 안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옆에 있는 팀장님이 전무님 그건 잘못된 질문입니다. 애당초 잘못된 질문을 했다는 거지. 아니 안 가겠다고 하면 떨어지는데 누가 그걸 안 가겠다고 하냐. 일단 합격하고 봐야 되니까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질문이 잘못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 키르바시에 이제 한 번씩 가시는가 봐요. 거기 우리 대학생들을 있는 걸 보고는 너무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직원들은 그래도 괜찮은 참치 회사들이 괜찮은 회사잖아요. 거기서 임금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대우도 잘해주면서 거기 가서 그 지부에 있으라 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은 자원해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활동하고 또 단기 선교사로 선교활동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졸업생들 좀 우리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참치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 괜찮은 회사예요. 예. 취업하고 싶으면 일단 키리바시나 그다음 솔로몬이나 뭐 바누아트나 뭐 이런 나라를 가서 거기서 이제 1년을 지내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 여기 1년 동안 살았는데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우선순위로 뽑아줄 것 같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가나에 지금 캠프에 가 계시는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예. 여러분 대통령이 박 목사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좋아하셔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럼 많은 사람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와서 뭐 도와달라, 뭐 해주라, 뭐 어떻게 해주라, 막 그런 걸 요구하겠죠? 대통령이 하루 종일 사람 만나면은 뭐 해달라고 하고 이거 도와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골치가 아프겠죠? 근데 박 목사님을 만나면은 박 목사님은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우리가 이 청소년들 마인드 교육, 인성을 변화시키고 마인드 교육을 하는 걸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교사들을 훈련하고 여기 있는 선생들을 훈련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관들 불러서 당장 뭐든지 도와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무사님께 대통령, 수상 이제 이런 분들 만나는 숫자가 이제 점점 누적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22, 23 또 토고 이제 대통령 만나게 되면은 이제 24번째가 되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정상들이 목사님을 만나고 또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하는 거예요. 이번에 장관 포럼 때 한 장관님이 부룬디 이제 장관님이 우리 IYF에 땅을 기증하겠다고 땅 문서를 가져오셨어요. 시내에 이제 있는 좋은 땅인데 근데 그 땅을 땅 문서를 안 주고 다시 그냥 가져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걸 땅 문서를 가지고 기증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박 목사님 이제 행적을 보고 또 대통령을 만 이걸 보면서 이 장관님이 아, 이 박 목사님은 내가 상대할 분이 아니시구나. 내가 이걸 목사님한테 땅을 드리면 이게 신뢰가 되겠네. 이건 우리 대통령이 직접 목사님한테 드려야 기억이 맞겠네 하면서 도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는 대통령과 만나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이걸 이제 기증하도록 이렇게 주선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이제 대통령들이 목사님의 레벨을 그렇게 높이 이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그냥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의 무릎을 그 아래 꿇게 하시며 그 이름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데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압니까? 여러분 장관님들 오셨는데 힘든 월드캠프 스케줄 막 움직이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민박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민박을 하면서 장관님들이 마음을 다 열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게 민박으로 대접하는 데가 없는데 우리 월드캠프에 뭐 오면은 꼭 그 민박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사실 많은 장관님들이 오셔서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압니까? 여러분 실제 저도 장관님 댁에 가보고 또 높은 분들을 가봐도 그다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냐면은 웬만한 장관님들이 와도 민박 딱 하면은 자기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사용하는 전자제품은 다 어디 겁니까? 삼성, LG 이런 전자제품 사용하죠? 예. 여러분 이게 세계 최고의 품질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예. 제가 한번 유럽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유럽의 선교사님이 냉장고를 사는데 터키 제품, 메이드 인 터키 제품을 이제 냉장고를 사는 거예요. 제가 아니 한국 사람이 왜 한국제를 안 사고 외국 걸 사냐고 터키 거를 왜 사냐고 했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한국 냉장고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비싸서 우리 그런 거 못 써요. 싼 거 이제 터키 제품 쓴대요. 오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삼성 LG 쓰고 있죠? 부자예요 여러분들. TV는요 터키 거 보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더 감사한 건요 오늘날 학교의 공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필리핀을 가는데 중학생들이 단체로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디 가니? 하니까 어학연수 간대요. 어느 학교니? 하니까 예 무슨 대안학교인 거예요. 그 대안학교 세운 게 어디에서 세웠니? 어느 종교단체에서 세웠니? 아니요. 우리 부모님들이 세웠는데요. 그래? 너네 부모님들이 뭐 하시는데? 아니, 왜? 우리 부모님 판사요, 변호사요, 뭔 사장이요, 의사요, 다 쟁쟁한 집안의 이제 아들인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대안학교 가려면은 웬만큼 부자가 아니면 대안학교를 못 가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대안학교 보냈죠? 부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학교가 어디 있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 학교가 이제 서울에 어디 있는데 이사를 간대요. 왜 이사를 가냐 하니까 건물 지어가지고 이사를 간대요. 그래? 건물은 어떻게 짓는데? 아니, 예, 우리 부모님들이 돈 내가지고 지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학교를 짓는데요. 야, 이 대안학교를 가려면은 학교 하나 지을 수 있는 능력 되어야 대안학교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 다 링컨 학교 보내고 국제 학교 보내고 음악 학교 보내고 다 했죠, 그죠? 아, 여러분들은 웬만큼 사는 사람 아니면 그게 못 보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학생들 학교 더 좋은 게 우리는 뭘 해줍니까? 학생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쳐요. 더 좋은 학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 빨간 방석의 추억을 아는 분들이야. 우리 교회 역사를 아는데 빨간 방석 아시죠? 아, 예. 새로 오신 분들은 빨간 방석이 뭔지 모르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예배당에 이제 의자를 좋은 의자, 접이식 의자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빨간 방석에서 벗어나, 역시 빨간색에서는 못 벗어나네 하던데 오늘 우리는 빨간색에서 벗어난 것은 회색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주님을 섬기고 헌금을 하고 삶을 드리고 봉사는 물질을 드렸는데 그 예배당이 뭘로 사용되어집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학교요 기숙사로 사용되어지죠. 지역마다 큰 예배당들이 전부 다 링컨 학교가 있어서 여러분 자녀가 지내는 기숙사요 교실이요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한 거였고 나를 위한 거예요. 공교육이 다 무너져서 믿고 맡길 데가 없는데 여러분들 아이들 링컨 학교 보내고 나면 잊어버리죠? 그리고 방학 때 오면 뭐예요? 아이고 피곤하네 애들 온단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려면은 미국의 어학연수를 보내려면은 5천만 원이 들어가고 필리핀의 어학연수를 보내려면은 3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국 가는데 9개월. 제가 오늘 어떠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미국에 이제 학교에 가서 우울증 걸릴 뻔했답니다. 사람들 사귀는 사람도 없고 대화되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비행기 표값만 가지고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해외 봉사활동 가죠. 예, 갈 때 비행기 표값만 보내지 말고 선교비도 좀 보내십시오. 애 1년 동안 밥 먹을 거 생각해봐요.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요. 여러분 웬만큼 부자 아니면 1년 동안 어학연수 보내기 어려운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교회를 한참 떠났다가 돌아오니까 단기 선교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떠났다 오기 전에 자기 아이들 어학연수 보내는데 두 명 보내는데 5천, 5천, 1억 들었대요. 조금만 교회 빨리 돌아왔으면 내가 돈 벌었을 건데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복음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다 우리를 위한 게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한 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게 되고 자녀를 위한 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과 성공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삶을 배워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해오면서 쭉 가장 번성했던 그런 나라들, 그런 이제 대국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보면은요, 이제 먹고 살고 배부르게 살고 이제 살 수 있게 되니까 뭘 추구했냐면은 철학을 추구한 거예요. 그 다음, 음악을 듣고 예술을 이제 또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은 철학 위에 있는 세계를 배우고 있죠? 제가 한번 서울 대전도 집회에 참석했는데 서울에 있는 아주 이제 명문대 국립대 철학과 교수님이 저를 좀 만나고 싶다면서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서울에 국립대가 몇 개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연대, 고대, 뭐 다 사립대예요.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학교 있죠? 아, 요즘은 말 조심해야 돼요, 보면은.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이 철학이 정말 좋은 건데, 사람이 변하진 않는데요. 사람이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가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 마인드 교육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언제 강사 훈련하냐 해가지고 이분은 학수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이 정말 그런 명문대 철학 교수님이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이 부분을 배우고 싶어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놀라운 마음의 세계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PPT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오늘도. 자, 첫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자, 어제는 강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강한 마음은 우리 스스로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질 때 가장 강한 마음이 형성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강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한 마음이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마음을 꺾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절대 마음을 안 꺾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해요. 고집이 세다. 거의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을 꺾을 줄 모르는 거예요. 또 마음을 꺾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마음을 꺾고 살면 마음이 강해지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마음이 강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신고 싶은 신발도 못 신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형의 옷 물려 받아야 되고 언니 옷 물려 입어야 되고 나도 새 옷 입고 싶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 것이 아니라 못하고 살아온 거예요. 많은 마음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마음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갖고 싶으면 갖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을 꺾는 삶을 살 때 강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부담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신앙은 계속해서 부담을 넘는 삶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담을 넘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아니요. 사람의 마음은 물이 마당에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마당에 물이 고이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에 고입니까? 낮은 데로 고이죠. 평평해 보이지만 물이 고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다른 데보다 좀 낮구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흘러가요. 두 가지 일이 있으면 두 가지 부담스러운 일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 제가 박목사님께서 2012년 이제 12월 달 겨울 수양회 때 마인드 교육을 하라는 이야기를 전화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뭘 맡고 있었냐면은 복음반을 맡았습니다. 군유스코 학생들 대륙별 훈련 마지막 훈련인데 이제 이 복음반을 한번 해서 쭉 다시 이제 복음을 한번 정리해 주는 복음반을 맡았는데 내 마음에 복음반도 영적인 일이고 마인드 교육하는 일도 목사님 지시하는 교회 일인데 내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복음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운 쪽으로 마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부담을 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담을 피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이 있어야, 교회가 있어야 내가 하기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그 부담을 넘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 마음에 야, 내가 그때 부담을 안 넘었더라면 그때 부담을 넘은 그것이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넓은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짧게라도 일본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박목사님께서 일본은 마인드 교육을 하기 가장 좋은 나라야 했는데 일본에서 마인드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아라이 목사님이라고 일본 이제 현지 목사님 계시는데 일본은 일본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 일본 사람들이 뭘 해야 일본 사람들이 호응하지 한국 사람이 가서 뭘 하면 안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는 목적은 일본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소수라도 마인드 교육 팀을 만들어서 마인드 교육을 연구하고 같이 또 이제 준비하고 발표하고 또 활동하고 하면서 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교회도 2030 애기 엄마들 마인드 팀들이 있는데 제가 별명을 소금이라고 붙여줬습니다. 소금은 물에 닿으면 녹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가 오면 교회 안 오고 바람 불어도 교회 안 오고 소금보다 좀 더 심해요. 보면은. 그래서 애기 엄마들이 교회 안 나오는 조건을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적어라 그러면 책으로 한 권이 돼요. 애기 엄마들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유도 많아요. 더워서 안 오고 추워서 안 오고 비가 와서 안 오고 바람 불어서 안 오고 애가 아파서 안 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거 없는 것 같죠. 또 자기 아프다고 또 안 와요. 보면. 끝이 없어요. 보면은. 근데 이제 마인드 교육 팀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육이 아니라 공무원들 연수원에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연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영란법이 생겨난 걸 보면서 야,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이 청렴한 부분의 삶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공무원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냥 다만 자매들에게 소스만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교육을 마인드 강의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게 이제 적중한 거죠. 그래서 공무원 연수원에 이제 이 마인드 교육을 하고 뭐 액션 러닝을 하고 마인드 레크레이션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제 우리 인천 인근 지역에 이제 활성화가 됐는데 제가 그 다음 또 푸시를 했습니다. 왜 지역구로 뛰냐고 전국구가 돼야 된다고 전국에 활동을 하라고 전국을 뚫으라고 이제 근데 잘 안 나서는 왜 전국에 뚫리면 그까지 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푸시해서 지금은 전국구로 뛰는데 울산에서 또 연락 와서 울산 이제 공무원 연수원에서 연락이 와서 교육을 해달라. 또 강원도에서 또 연락이 와서 강릉에서 연락이 와서 교육을 해달라. 그 교육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이 마인드 교육을 앞으로 맡아서 할 사람을 참관 이제 하도록 한 명씩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앞으로 나중에는 그 지역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일본을 가면서 아 일본에도 좀 이런 부분을 강습회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원래는 이제 3차 수양회 기간에 요청을 했는데 3차 수양회는 박 목사님 말씀 전하는 주간인데 그 주간에는 우리가 지역장 목사님들 모여서 회의도 하고 선교회 결정해야 될 일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그 주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아, 이 자매들을 굳이 나와 같이 안 가도 그 한가한 시간에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몇 명 가면 되겠냐고 하니까 한 서너 명 가면 되겠대요. 그래서 비행기 표값은 끊어줄 테니까 갈 사람 가자고 해라 했는데 비행기 표값은 뭘로 끊어주는지 압니까? 그동안 그 팀이 마인드 강연회가 벌어놓은 돈이 있어요. 강사비 받아는 걸 부지런히 모아놓고 이제 이럴 때 이제 비행기 표값으로 쓰는 거예요. 보면은 물질도 풍성해요. 보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여시는 걸 보면은 이제 이 부담을 넘는 삶, 이거 내 스스로 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조금이라도 덜 부담스러워 흘러가는데 내게 인도자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곳을 향해서 가게 만들고 가보니까 너무 복되더라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형제 자매들도 인도자가 있어서 부담스러운 곳을 향해 가게 할 때 그게 그렇게 복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담을 피하게 되면은 점점 마음이 약해지지만은 부담을 넘게 될 때 강한 마음이 형성되어진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 내가 막 이 세 가지 요건들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요소들이. 여러분 뭐 밥 잘 먹고 뭐 운동 잘하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뭐 다른 거 몰라도 이 신앙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 안에 비타민이 들어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칼슘은요? 예, 다 들어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 만나만 먹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삶과 행복한 삶의 요소 중에 마지막 오늘은 교류에 대해서 강한 마음, 지혜, 교류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98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티오피아에 대기근이 와서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하면은 막 굶어 죽는 나라로 여러분 인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굶어 죽는 나라를 인식하고 있냐면은 바로 이제 1984년도에 일어난 대기근 때문입니다. 근데 아디스 아바바 공항에 양식이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다니까 원조를 해줘서 양식을 전용기로 양식을 싣고 와서 산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양식을 쌓아놓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왜 굶어 죽은지 압니까? 그 이유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오지까지 가는데 적어도 양식을 실어 나르려면 큰 트레일러에 싣고 가야 하는데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집차만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겨우 이제 막 그런 저런 차들이 저런 식으로 돼 있는 뗏목 다리를 걷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큰 차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을 쌓아놓고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길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길이 없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불행해지는 게 마음의 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길이 안 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안 나 있다는 거예요. 교류의 길이 안 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교류하는 내가 주변에 여러 사람하고 교류하는 이쪽으로 길이 나 있으면은요 불행에서 금방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있고 아디스 아바바 공항 양식을 쌓아놓은 것처럼 도와줄 수 있는데 마음의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현대인들은 주변 사람과 이제 단절되어 있어서 마치 그 마음이 오지에 사는 것처럼 마음의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에 변화가 없냐? 나는 신앙에 변화가 없다. 난 신앙생활 해도 변화가 없다는 사람은 난 뭐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말씀 듣고 해봐도 변화가 없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류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그냥 조용히 교회 가서 뒤에 앉아서 말씀 듣고 또 혼자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해도 왜 변화가 없냐? 나 신앙생활 해도 왜 뭐 내 형편이 여전히 어렵냐? 내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오지에 살듯이 그 에티오피아에 양식이 공급될 수 있다면 길만 있다면은 공항에 쌓여져 있는 양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에티오피아를 갔을 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 국가예요. 에티오피아 많은 젊은이들이 6.25에 참전해서 희생을 당했어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말을 쓰고 에티오피아 글을 쓰는데 왜냐하면 에티오피아는 한 번도 온전히 외세에 점령을 당한 적이 없다 합니다. 전쟁에 패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점령을 했다 다시 떠나간대요. 왜? 에티오피아의 국민성은 마지막 한 사람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절대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가장 용감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 포럼을 할 때 우리가 전쟁 기념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쟁 기념관 측에서 에티오피아 장관이 오셨다니까 우리 전쟁 기념관에 오시면은 그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죽은 이제 그 군인들 이제 추모하는 그게 이름이 또 다 적혀 있어요. 거기 오면은 예의를 표해서 추모를 이제 하는 그 이제 예의를 표하겠다고 전쟁 기념관 측에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이제 추모제를 행사를 이제 잠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에티오피아 나라가 나라에 다행히 우리나라 경남 기업에서 가서 도로를 건설해주고 있더라. 병원을 짓고 도로를 건설해주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 이제 베풀고. 그래서 이번에 에티오피아 장관이 오셔서 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에티오피아에는 이 장관님이 오셔서 또 굉장히 활발하게 에티오피아의 마인드 교육이 진행되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제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양식은 있는데 길이 없어서 그까지 공급이 안 되니까 굶어 죽었는데,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신앙의 문제, 변화가 없고 내 마음의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교류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한두 번씩 오지만은, 말씀은 한두 번씩 듣지만은 마음에 있는 표현도 하지 않고 또 마음을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 것도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변화가 오려면은, 아, 내가 이게 교류가 안 돼서 그렇구나. 교류를 해야 되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어요. 엄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움이라는데, 그러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교류를 통해서 교제를 하면은 그게 다 빛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래서 강한 마음, 지혜, 교류,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주는데, 오늘 교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교류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류입니다.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제도 없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류가 깨트려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고, 죄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뿔에 새겨졌거늘 하는 것처럼 죄가 두 군데 기록이 되어집니다. 어디와 어디에 기록이 되어진다고요? 예,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담뿔, 하나님의 재단뿔에 죄가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이 부분을, 교류가 안 되는 이 부분을 우리 인간 편에서 이 교류의 통로를 뚫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개인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마음판에 죄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3번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2번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꽝꽝 막혀 있지만은, 3번 위치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씻었다고 하지만은 자기 마음판에 죄가 있으니까 아직도 죄인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3번 상태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직 마음판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를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왜? 마음의 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면 대단한 신앙인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아직 마음판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죄인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반 시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죄를 씻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2000년 전에 이미 죄가 씻어졌는데 내 마음판에 죄가 있으니까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류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죄도 어떤 허물도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암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죄가 끼는데 여러분 그건 사단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이 4번 단계처럼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도록 완벽하게 모든 죄를 씻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는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그 문제에서 벗어나라. 깨끗하게 되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내 잘못된 행위, 내 잘못된 행시, 행위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류를 막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게 해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돕고 내게 일하신다는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는데 1번 상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의로운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의였고 불완전한 인간의 의였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면 언제든지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느니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를 사함받고 의인된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깨트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의가 깨지는 거지. 내 의가 더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큰 범죄를 지으면 여러분의 의가 깨어져서 교도소에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가 깨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아멘? 내가 잘못하면 뭐가 깨진다고요? 내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히 온전한 거예요.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고 절대로 깨트려지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범죄한다고 해서 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케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의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고 사람들이 물어요. 그래도 천국에 가느냐고 물어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깨집니까? 내 의가 깨지고 내 의가 더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세상은 나를 정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0장 7절에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의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의가 더러운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지 내 의를 갖고 서는 것이 아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교류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이렇게 완벽하게 교류할 수,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신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과의 교류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제 의롭고 이제 하나님과 완벽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과 교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 하나님의 종과의 교류가 필요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땅은 사막이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막이었는데 인근 콜로라도 강물을 끌어와서 강무지를 옥토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아몬드, 금포도,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막에 이 스프링쿨러로서 물을 공급하면서 이제 옥토로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땅이었죠? 쓸모없는 사막을 옥토로 바꿨는데 그 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 땅을 가꿔주니까 사막이 옥토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나는 세상에 살면서 죄만 짓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요,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땅을 관리해주는 관리자가 있으면 옥토로 변해서 전에 낼 수 없었던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만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이 캘리포니아 땅에 금포도, 뭐 이제 오렌지, 아몬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관리가 왜 중요하냐? 마음의 관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 자산 관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재산을,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이고, 나도 좀 그렇게 관리할 만큼 맡길만 돈이 있어 봤으면 좋겠다. 나는 뭐 지금 내 쓰기도 바쁜데 맡길 게 어딨냐 하지만은 여러분, 로또 당첨자들이 당첨되고 나서 몇 년 뒤에 보면 다 불행해져 있는 거예요. 큰 돈을 벌었는데 복권에 당첨돼서 로또에 당첨돼서 왜 불행해지느냐? 관리를 못한 거예요. 한번 오래전에 조선일보 신문에 외국에서 로또에 당첨됐는데 당첨금이 얼마냐? 4천억 원인 거예요. 엄청나죠? 로또에 이제 4천억 원에 당첨됐는데 그 당첨됐다고 기사가 나온 게 아니고 그 기사는 왜 그 기사가 실렸냐면은 4천억 원에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3년 만에 다 탕진한 게 기사예요. 여러분, 4천억 원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모르죠?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일상의 그 범위에서 넘어가면 얼마나 많은지 계산해야 돼. 그냥 많다 이렇게 돼요. 제가 계산을 잠깐 해드릴게요. 1년에 1억씩 모을 수 있던가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려워요. 1년에 1억씩 모아가지고 몇 년 동안 모아야 4천억이 됩니까? 4천년을 모아야 돼요. 그게 이제 얼마나 큰지 조금 감이 잡힙니까? 예, 역시 우리는 너무 크면 이게 감이 안 잡히는, 이렇게 계산하니까 아니 반만 년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그 돈을 얼마 만에 날렸다고요? 3년 만에 다. 왜 3년 만에 다 날려버렸을까요? 그렇게 큰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관리를 할 줄 몰라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자, 다음. 자, 여러분, 자동차도 관리를 잘해 주느냐 못 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성능이 이제 유지되기도 하고 자동차가 이제 망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동차 끌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엔진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냉각수도 채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를, 그 요즘 자동차 관리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카센터에 가면 관리를 해주죠, 그죠? 예, 내가 잘 모르니까 그냥 맡기면은 알아서 이제 관리를 해주잖아요, 보면은. 그럼 왜 이제 뭐 브레이크 라이닝을 언제 갈아야 되는지 뭐 그거 잘 몰라도 관리를 맡기면은 알아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데, 자, 마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9가지가 있습니다. 좀 많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홉 가지 다 몰라도 돼요, 보면은. 뭐가 많죠? 자, 마음을 관리하기 필요한 게 마음을 열어라.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이제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좁아지고 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닫아요. 아, 나 마음이 다친다 이런 사람 있죠? 왜 마음이 다친다고요?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이런 일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니요. 교회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 다치고 별말 아닌 것 때문에 마음 다치고 마음이 자주 다친다 이런. 야, 난 정말 마음이 약한 사람이구나.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다친다고요? 예,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자, 마음을 꺾어라. 많이 들어봤습니까? 예, 여러분, 기부스를 한 이유에 물리치료사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치료사들은 환자가 아프다 하면은 그만둬요? 아니요. 꺾고 싶은 만큼 꺾어요. 그래서 그게 겁나가지고 물리치료사가 팍팍 꺾으면 병원에 안 가고 자기가 이렇게 꺾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되면 이렇게 다 안 펴져요. 이렇게. 왜? 이걸 굳어있는 걸 이걸 아프니까 어느 정도 펴고는 팍 꺾어야 이게 원 정상적으로 되는데 자기가 절대 못 꺾어요. 누가 꺾어줘야 된다고요? 물리치료사가 막 팍 꺾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요. 꺾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내 알아서 마음 꺾을게.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사기치지 말라고요. 누가 알아서 마음을 꺾는다고요? 팔도 못 꺾는데, 기부스 했다가 팔도 못 꺾는데 마음을 꺾는다고요? 천만에요. 마음 못 꺾어요. 마음을 꺾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마음 꺾기 싫으니까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 안 꺾고. 그래서 마음에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많아요. 자, 마음에 길을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등산로는, 산에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는 누가 삽 들고 가서 길을 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등산로로 자꾸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길이 나요. 그래서 사람이 막 반항하고 거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반항하고 거스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래요. 어디 가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길이 나서 흘러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반항하고 거스리고 비판하고 불평할 때 이게 내가 이 길로 가면 자꾸 마음이 이쪽으로 길이 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마음에 길이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삐딱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마음에 길이 그렇게 나 있으니까요. 한 번은 대학생 캠프를 하는데 어떤 한 남학생이 캠프에 왔다가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간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막 선생님들의 이야기나 뭐 누구 이야기도 안 듣고 무시하고 다짜고짜 그냥 자기 이제 내가 내 발로 왜 못 가냐면서 이제 그래서 교사들이 얘하고 이제 교제가 안 되니까 그 학생을 데려왔어요. 제가 그 학생을 만나보니까 왜 안 보내주냐. 아, 그래. 가는 건 잘해도 우리가 안 보내주는 게 아니다. 얘 대화를 좀 해보자. 왜 가려고 하느냐. 아니, 내가 있기 싫어서 간다 크는데 왜 누가 뭐 지금 그러냐면서 막 막무가내인 거예요. 그래, 가는 거 좋다. 근데 내 이야기 잠깐만 들어봐라. 내가 이 마음의 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의 길은 등산로와 같은데 자꾸 이 길로 다니면 이렇게 길이 난다. 내가 너 하나 물어보자. 아르바이트 해본 적 있냐? 있다고 하더라고. 너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 말 고분고분 듣고 거기서 순응하고 살았냐? 늘 마음에서 불만 갖고 불평하고 뛰쳐나오고 그랬냐? 하니까 이 학생이 생각해보더니만 자기 늘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 그게 네 마음의 길이 그렇게 잘못 나서 그래. 네가 여기서 또 이렇게 삐뚤어져 가면은 너 평생 이렇게 산다. 너 정식 직장 들어가도 네 마음에 안 들어 수틀리면 때려치고 나올 거야. 결혼해도 마찬가지야. 네 이렇게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너 불행해진다. 그래, 네가 그냥 가든지 이 마음의 길을 바로잡든지 네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참 좋은 게 그거예요. 어른들 같으면은 속으로 그렇네 하지만은 자존심 상해가 그냥 가요. 근데 청소년들은 그러면 여기 있으면서 마음 내가 끊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은 굳어가지고 잘 안 움직여져요. 어려워요 보면은요. 그래서 마음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은 불행한 쪽으로 마음의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도 그렇게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는 사람은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학생 캠프에 가서 내가 학생들한테 한 30분에서 1시간 이야기해보면 결혼해가 잘 살 건지 불행할 건지 알 수 있다 하니까 저녁 이제 강연 이제 말씀 마치고 나니까 한 여학생이 쪼르륵 달려왔어요. 목사님 저 이혼할 것 같아요? 잘 살 것 같아요?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혹시 여기도 궁금한 부분들 있으면 나중에 상담받으러 오십시오.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으면은요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견돼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래서 마음의 길이 어떻게 났느냐. 그리고 그 길로 사람들은 마음의 그 길로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인생길을 마음의 길이 난 대로요. 케냐에서 작년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26개 학교가 불에 탔습니다. 학생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불을 질렀는데 이제는 많은 학교가 불타게 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수습을 하게 된 거예요. 학부형 대표들을 불러서 학부형들에게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학생들에게 이 학업에 대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주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왜요?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전 세계 학교 학생들이 학업에 스트레스 안 받는 학생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도 받아봤죠?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받아봤죠? 그죠? 예. 저도 막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졸업하고 났는데 막 시험 보는 꿈을 꿨어요 보면은. 그래 막 시험을 보는데 골치 아픈데 꿈에서 깨달았어요. 맞아 나 졸업했지.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보면은. 여러분도 그런 정도 스트레스 안 받아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스트레스 안 받는 학생들이 누가 있어요 학업 때문에. 근데 왜 이 126개 학교가 불탔느냐? 잘못된 마음이 마음의 길이 가져다 주는 불행이었습니다.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왜냐? 케냐 학생들은 1년에 데모를 하는 데모 데이가 있어요. 그날이 되면 아무 이유 없이 학생들 유리창 깨고 데모해요. 그렇게 마음의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안 보여준다고 데모하고 축구 뭐 이제 시험이 너무 어렵다고 데모하고 불지르고 마음의 길이 그렇게 나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거스리고 반항하고 데모하고 유리창 이렇게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된지 몰라요. 학생들에게 학업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의 길이 그렇게 잘못 나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이 잘못 나 있으면 여러분은 불행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자, 그다음 자기를 비우는 것이 마음을 관리한 요소 중에 하나.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땅이 아무리 아름다운 식물을 냈다 할지라도 이듬해 새롭게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있던 거 다 비우고 갈아엎어야 되죠? 예, 그것처럼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또 잘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비우는 또 이 삶을 배워야 마음의 관리가 되고 그 다음 계속해서 부담을 넘어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한때 유명한 축구선수들이 지금은 배불떼기 아저씨가 되어 있는 거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전에 한때는 이제 운동선수가 날렵한 운동선수였는데 관리 안 하면은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더라도 나이가 들고 관리가 안 되면은 배가 나오고 잘 못 뛰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려면은 여기 이제 오늘 낮에도 제가 저기 정자 밑에 앉아가지고 그 축구하는 거 보니까 배불떼기 아저씨들 축구하는 모습 나는 헛발질하고 뭐 자살골 넣고 막 이제 오늘 구경하는데 너무 재밌어서 TV에만 볼 수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앉아서 구경하는데 시원하게 바람 부는데 옛날 선교사님 생각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이제 테니스를 막 치니까 양반들이 아이고 선교사님들 그 힘든 건 종놈들 시키고 여기 앉아와 쉬십시오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자나무와 이제 밑에서 축구 구경하면서 관리가 안 되면은 금방 망가지는 것은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계속해서 부담을 넘어줘야 마음의 관리가 됩니다. 전에 내가 부담을 넘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부담 안 넘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면은 금방 마음은 또 무뎌져 버리고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양식을 공급해라. 사막에 물을 공급해주면 아름다운 땅으로 변하듯이 마음의 양식,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서 마음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내 생각, 내 판단 믿지 아니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삶. 성경, 에스더 성경에 보면 와스디가 폐위를 당한 게 뭐냐면은 왕이 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따라서 내가 굳이 뭐 거기 갈 필요가 뭐 있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백성에게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뭔 기생도 아니고 그 자리에 왜 가냐 지금 나도 잔치한다고 바쁘구만.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믿고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을 때 결국 그 왕위에서 폐위를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라. 이건 이제 교류하는 삶, 교류를 통해서 이제 지혜를 얻고 교류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얻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버려지려면은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미 다 해결됐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병에 걸려도 내가 그 병에서 벗어나려면은 아프지만 나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믿음을 갖는 것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소리를 하는 것인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성경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인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했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 이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진리를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 올바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거 내가 아픈데 주님이 내 모든 연약한 것과 내 모든 질병을 담당했다면 아픈 거에 나은 거예요. 자, 내가 죄를 짓는데 내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죠. 내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했다면 내가 아픈데 지금 병이 있는 거에 나은 거예요. 나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 이 모든 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의 문제가 되면 주님이 야 그래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잖아 그래도 그 문제는 좀 골치 아프다 이럴까요? 그럴까요? 예. 그래도 야 네 남편은 좀 골치 아프다 네 남편은 변화시키려고 해 조금 어렵다 야 그럴까요? 아니에요. 네 자식은 변화시키려고 해 좀 어렵다 그럴까요? 주님은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말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 이걸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다 해결, 병을 고쳐줄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았다고 믿음을 갖는 것처럼 주님이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다 해결됐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했습니다. 그럼 나보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이제 여름 캠프에 가는데 걱정하지 마 아빠가 데려다 줄게 하면은 아이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아빠가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너를 차에 태워서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관리하는 데 이제 9가지를 살펴봤는데 빨리빨리 넘어갔죠? 이게 사실 하나하나 지금 한 시간씩 아니면 한 주간씩 해도 부족한데 왜 이리 빨리 넘어갔느냐. 아니, 목사님 그거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왜 그냥 빨리 넘어갔느냐. 왜 빨리 넘어간 이유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제 이번 수양에 처음 왔는데 저거 다 기억도 못하는데 저 아홉 가지 저걸 어떻게 다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기억도 못하는데 괜찮아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걸 다 통에 집어넣어가지고 믹서기로 갈면 저 밑에 저게 나와요. 뭐 아홉 가지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만 있으면 되느냐? 마음의 경작자만 두면 되는 거예요.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아, 내가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마음을 관리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내가 그건 잘 모르겠고 뭐만 있으면 되냐? 마음의 경작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관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 내가 관리한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딱 지나가면서 밭이나 논이나 들판을 딱 보십시오. 농부가 관리하는 논인지 농부가 관리하는 밭인지 아닌지 구분이 과연 안 가요. 지나 딱 쳐다보면 보이죠? 아, 저기는 농부가 관리 안 하는 논이네. 어, 저기는 농부가 관리하는 논이네. 한눈에 보이죠?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관리를 안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여자분들은 얼굴만 딱 봐도 관리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구분할 줄 압니까? 야, 너 요즘 왜 그래? 피부가 고와졌냐? 어, 나 관리 좀 받고 있거든. 그 집에서 하지, 그 왜 그러면 관리를 받아요? 돈 주고? 제가 차 타고 지나가는 보니까 뭐, 이제, 그 피부 관리하는데 뭐 몇 회 얼마 이렇게 써요. 비싸더만요, 보니까. 아마 그거 붙여놓은 게 싸다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라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 저 10번 관리 받는데 저 비싸구나. 야, 너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 너 얼굴 좋아졌는데 어디서 관리 받았어? 이러죠? 예.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관리를 받음으로 피부도 좋아지는데 대번에 보는가 봐요. 여자분들은. 예. 우리는 딴 거 몰라. 마음을 보면은, 아, 저 사람 마음이 관리를 받는지, 아니면 지멋대로 사는지 관리 안 받고 사는지가 땅을 보면서 논을 보면서 밭을 보면서 한눈에 보여지는 것처럼 관리 안 된 논에는 뭐가 나요? 관리 안 된 밭에는 뭐가 나요? 잡초만 무성해 있는 거. 어, 저 밭은 왜 농사 안 짓지? 아니, 농부가 저 밭을 관리 안 하고 버려져 있는 논인 거예요. 마음을 보면은 관리를 안 받고 버려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나올까요? 관리 안 된 마음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불평, 원망, 짜증, 판단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려면은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가 열리려면은 마음의 관리를 받을 때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리를 받지 않으면은 땅이 절대 아름다운 식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도 절대 내 스스로 아름다운 마음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의 불평, 원망, 판단, 시비 이런 게 일어나냐면 관리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뭐 악한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관리를 안 받고 버려져 있기 때문에 온갖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을 관리해 줄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경작해 줄 경작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자, 여러분 이 경작자라는 것은 그냥 조언이나 가르침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맡겨서 내 마음을 마음대로 경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경작할 때 땅을 깊이 갈아엎을수록 그 이듬해 농사가 잘 되죠. 그렇죠? 그럼 호미로 깨삭깨삭깨삭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씨앗을 뿌리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땅을 깊이 갈아엎고 흙덩어리를 부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꽃갱이질도 하고 삽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가 조금만 마음을 건드면은요. 조금만 건드면 어떻게 해요?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 마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경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호미질로 깨작깨작 해가지고 살살 손으로 똑똑똑똑 두드려가지고 씨앗 뿌려봐요, 나는가. 말씀 들어봐요, 변화가 오는가. 안 와요, 보면은. 왜 지금까지 마음의 변화가 없었냐? 내가 마음의 경작을 안 당했구나. 누가 와서 막 꽃갱이질을 해도 삽질을 해도 쟁기질을 해도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어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경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창세기 2장에 경작이 있고 창세기 3장에 경작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경작은 범죄하기 전에 경작이고 창세기 3장은 범죄한 후에 경작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부터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네가 그 속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땅이 뭘 낸다고 했습니까? 예, 땅은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을 먹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범죄한 이후의 땅에는 이제 가시와 엉겅퀴가 나니까 그 가시를 뽑아내고 경작을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악한 생각이나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비판하는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걸 경작을 해서 제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느냐? 인도자가 여러분 마음을 경작해요. 여러분 스스로 경작한다고요? 땅은 10년 동안 배추 농사를 지어도 그 이듬해 경작 안 하면 배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잡초만 우거져요. 맞아요? 예. 여러분 10년, 20년 신앙해도 오늘 마음의 경작을 안 받으면 여러분 온갖 악한 것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은 뭐냐? 창세기 2장 4절 창세기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덜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러분 땅에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고 덜에 초목이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 그 다음,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창세기 2장의 땅에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까? 안 나죠? 왜 경작자가 필요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의 경작은 무엇을 말하느냐? 가시와 엉겅퀴는 육신적인 걸, 악한 걸 제하는 건데 창세기 2장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는데 왜 경작이 필요하냐? 이 경작이 여러분 신앙을 하면 할수록 창세기 2장의 경작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경작은 뭐냐? 저희들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인천에 이제 숙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가정이 거기서 살고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늘 인천에서 이제 머물러 있어요. 전에는 이제 음악중학교도 있어서 식사하는 이제 인원이 많았는데 그래서 야채를 후원해 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천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이 또 남양주에서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이 한 번씩 야채를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 어느 날 연락이 와요. 연락 와서 알타리가 있는데 비닐하우스 한 동 뽑아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인천교회 부인자매님 얼마나 잘하는지 트럭 끌고 가가지고 차떼기로 그냥 비닐하우스 한 동을 다 뽑아옵니다, 보면은. 청경채도 뽑아오고 뭐 다 뽑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비닐하우스 이제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가져와서 바로 김치 담을 수 있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뽑아가라고 하는지 압니까? 가격이 폭락한 거예요. 가격이 폭락하면 이걸 출하를 하면은 본전이 안 남아요. 작업을 뽑는데 사람 인건비 작업해야죠. 포장해야죠. 이걸 싣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야죠. 그러면 원가가 이제 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뽑아내고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타리가 있는데 씨앗을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알타리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면은 이걸 재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건데, 좋은 건데 이걸 왜 뽑아? 아니, 좋은 거지만 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새로운 씨앗을 뽑으려면은 뿌리려면은 이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안 뽑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로타리 쳐서 갈아엎으면, 아니 이듬해 농사를 지으려면 그냥 그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씨앗을 뿌리려면은 그게 가시와 엉겅퀴 역할을 한다면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영적인 일처럼 보여도 이걸 안 뽑아내면은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내 판단 버리고 영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걸어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루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놀러 갑니까? 예? 뭐하러 간다고요? 말씀을 전하러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게 하려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일입니까? 육신적인 일입니까? 예, 이게 창세기 2장의 경작인 거예요. 분명히 먹을 양식이라도, 먹을 곡식이라도, 알탈이라도, 청경채라도, 무라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씨앗을 뿌리려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뽑아내야 되고, 비두니아라고 하고자 애를 쓰는 것도 뽑아내야 되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지경에 이제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서 나는 새로운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영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인 것까지도 뽑아내야 되는데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경작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적인 것조차도 못 뽑아내요. 알겠어요? 옳은 생각 못 뽑아내요. 영적인 생각 아닌데. 또 뭐도 못 뽑아내느냐? 자기 생각도 사상도 못 뽑아내는 거예요. 왜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옳은 건데 왜 뽑아내야 되느냐?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경작을 당해야 되는데 마음의 경작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만한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마음의 경작을 안 당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음을 경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경작자가 있어서 그 마음을 경작해줄 때 여러분 땅에는 아름다운 식물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가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경작자가 경작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경작권을 내어줘서 마음껏 경작할수록 내주면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런 삶을 살기까지 내 마음을 경작해주는 경작자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반을 맡고 복음반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일이지만은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서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경작을 당하고 그걸 그대로 받았을 때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종의 음성을 받아들였을 때 나로서 살 수 없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경작 당할 때 얻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도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은 마음에 경작이 안 된 밭이구나. 밭을 보면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음의 세계에도 경작이 안 된 마음인지 경작을 당하고 사는 마음인지 이거 옳은데 뭐가 잘못됐냐? 이걸 왜 제해야 되냐? 이걸 왜 뽑아내야 되냐? 뭐 목사님이라고 무조건 다 올려? 무조건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냐? 그게 경작을 안 당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보험반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조차도 뽑아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뽑아내고 내가 종의 음성을 그대로 받았을 때 내 마음이 경작당할 때 내가 전에 살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면서 장관님들을 만나고 이번 월드캠프 때 여러 장관님들이 복음 전하고 철도청장, 몽골 철도청장님, 철도청장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철도청장님이 저한테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그 사진 찍어놨는데 사진은 오늘 이제 못 보여주지만 보니까 95주년 기념 그 훈장을 주는 거예요. 그 제가 또 그 이제 청장님 방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방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거기서 또 이제 통역 보고 사진 찍으라고 또 같이 또 사진 안 찍었습니까? 그러고는 몽골 철도청의 직원이 7,000명이래요. 대부분 젊은 사람인데 와서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짧은 시간의 월드캠프지만은 여러 장관님들에게, 여러 기빈들에게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분들이 다 초청할, 그리고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이 경작되었을 때 새로운 식물이 자라면서 전에 심겨 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이 열매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창세기 3장의 경작도 안 돼. 가시와 엉겅퀴도 제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세상의 기준, 세상의 옳은 거 그것조차도 제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옳은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야, 내 마음이 경작당해야 아름다운 식물을 낼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거 왜 제해야 돼요? 그런 사람 마음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옳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에 늘 판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창세기 3장의 경작만이 아니라 2장의 경작이 되면서 경작자가 여러분 마음을 마음껏 경작할 때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에 경작자를 둬서 가장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온 결과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경작자가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방치되어져 있는 경작되지 않은 밭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그런 밭이었지만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두셔서 또 교회 인도자를 두셨고 경작자를 두셔서 우리 마음이 경작당하면 정말 아름다운 식물을 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경작자가 있어 마음껏 경작하고 우리 옳은 생각도 옳은 기준도 다 경작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또 신앙을 하면서 영적인 기준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일을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또 그 마음의 영적인 것까지도 경작되면서 더 새로운 영의 인도를 받아 더 복되게 되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부 또 상담하는 시간 갖고 그룹 교제하시기 바랍니다.